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을 이룰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일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일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우리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있었던 싸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잔혹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참혹한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두 종류의 죽음이 싸움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가 싸움을 하면서 처음에는 각각 12명씩 나와서 청년 24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아브넬이 도망가는 것을 스루의 아들 아사엘이 쫓아가다가 아사엘이 결국 창에 찔려서 죽임당하는 두 종류의 죽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죽음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고 결국 결말은 어떻게 맺어졌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이 그 뒤에 휴전을 맺는 내용이고요. 29절부터 32절이 최종적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먼저 24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압과 아비새가 원래는 형제가 셋이었죠. 아사엘까지 세 명이었는데 아사엘은 죽었죠. 그래서 첫째 둘째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압 맞은쪽 암마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졌다고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뒤쫓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조명탄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지면 싸움 못합니다.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뭐 싸우겠죠. 그래서 해가 졌고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서 이르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이제 그만 쫓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휴전을 제안한 거죠.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계속해서 사람들이 칼질하고 사람들 죽고 이러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지금까지도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만하자. 너희도 돌아가고 우리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자 한 거예요. 27절 요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네가 휴전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우리가 밤새여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도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갈 뻔했다. 그러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이 휴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결국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서는 각각 돌아서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긴 거죠. 결국 이 세 번째 전쟁의 단계를 보면 앞에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그리고 나서 결국 휴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하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싸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북쪽에서 이스보셋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기고만장하게 자기가 원하면 왕도 세우고 왕도 내리고 지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집 가지고 조그맣게 나라 차지하고 있는 영토 차지하고 있는 그까지 다윗의 나라, 다윗 그까지 녀석, 내가 군대 장군하고 있을 때 내 수하로 두고 있었던 녀석인데 그거 뭐 대수로와? 그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아마 아브넬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방법을 써도 어떤 도리를 다 동원을 해도 아브넬은 절대로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가 강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해도 다윗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문 안 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오판을 한 거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윗의 나라 그까짓 거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이거는 광야 시기를 거칠 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받는 과정을 광야 시간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형통할 수 없었을까 그런 바람을 가질지도 몰라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겠죠. 할 수만 있다면 광야 시기를 통째로 드러내서 광야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 광야를 치워버릴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도피 생활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 광야 도피 시기를 옆으로 치워내려고 결국 블레셋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결국 쫄딱 망해버렸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길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광야를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이거를 거스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이건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죠. 반면 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하게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다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상당 기간 또 시간이 더 걸려요. 그동안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는 않은 거죠.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권력을 누리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이건 광야 생활하던 시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놓으셨던 광야 시간 줄일 수도 없고요. 벗어날 방법도 없지만 광야를 버티고 살아나가는 동안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 그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없앨 수 없는데 그것을 없애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런저런 손해를 다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면이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뛰고 날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장면을 보면서 다 생각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다 죽고 나서 휴전을 청합니까? 죽기 전에 청년들 다 이렇게 쓸데없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 전에 예전 처음부터 그냥 휴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12명이 죽었을 때 그것도 참혹하지만 그때라도 싸움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서로 12명씩 내놓고 서로 싸우자고 합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온갖 피해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휴전을 하는 이제서야 멈추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온갖 피해를 다 보고 그냥 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9절부터 32절까지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요. 29절에 보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여기 거쳐가는 곳을 잘 보십시오.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이 이릅니다. 밤새 걸어가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어요. 밤새. 참 이게 저는 사실 밤새 놀아본 적도 없고 밤새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밤새 어딘가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과 다르죠.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잖아요. 아마 시골 산길을 가로등 없을 때 밤중에 걸어가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두려울 지경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밤새 광야를 거쳐서 강을 건너서 막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니 이게 얼마나 신세가 참 처량하기 이를 데 없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아브넬을 부하했던 사람들이 360명이 죽었거든요. 시체를 가져갔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던 동료들인데 같이 목숨 걸고 싸우던 그런 같은 전우들인데 360명이 죽었다고요. 시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살아 돌아가기 힘든 판에 어떻게 시체를 가져갔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상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터벅터벅 밤새 걸어서 자기 원래의 수도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만 이랬는가? 아니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그러니까 요압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생 시체를 가지고 가서 자기 원래 있던 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베들레헴에 들러서 자기 동생의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뒷부분이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럼 뭐 요압은 승승장구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요압도 밤새 걸어서 고작 헤브론에 그냥 시신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세의 나라 아브넬도 밤새 걸어서 아무 소득 없이 마하나임에 돌아가고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도 밤새 걸어서 헤브론에 돌아가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요거 중간에 보면 또 다른 결과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 내용이 30절에 보면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들은 20명이 죽은 거죠. 20명이 죽은 겁니다. 처음에 12명 청년이 가서 칼에 찔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명이 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 북쪽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31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사실 이게 전과로 치면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세운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 20명, 저쪽은 죽은 사람 360명.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승리를 한 게 맞죠. 다윗 쪽이 승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저쪽을 더 많이 죽였으니까, 다윗 쪽이 이 아브넬 쪽을 더 많이 죽였으니까 20명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이걸 과연 이걸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현실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디 땅이 한 평이라도 넓어졌나요? 아니면 전과물로 어떤 노인물을 갖고 왔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싸우고서 무려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이겼다, 기분 좋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참 비참한, 처참한, 참혹한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싸움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 감정은 조금 풀었을지 모르지만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것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싸움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쭉 살펴보았으니까 또 중간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더 크고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을 대적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사건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미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패배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덤벼들어도 그래도 다윗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영토가 작아도 사람들이 적어도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모습이 지금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록 승리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원했던 모든 모습 그대로 다윗의 신하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이 행동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족입니다.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분을 받았지만 밑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만 성공하고 권세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족이라 하더라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이 되려면 신하들도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도자가 품으면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마음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한 사태들이 그래서 쭉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넬이 직구 까불어서 자꾸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 필요가 없는데 싸움을 걸어요. 자기 나름대로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싸움을 걸고 그러다가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휴전을 청해요. 그만하자. 그리고 극심한 손해와 상처만 있고 아무 소득 없이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이 일이 지금만 이러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랬으면 그 다음엔 안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그래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존재인 거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되지 않는 것들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이 기다리잖아요.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왜 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됩니까? 불만 토로하지 않잖아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 때까지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는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 땅과 전쟁을 해서 계속 승리하고 땅을 넓히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죠.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잘 구분을 한 거죠. 신하들은 뭐 계속 짓고 까불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고자 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렇게 감정을 풀고자 싸우면 내 손에 정말 쥐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결실을 주시겠는가? 아니면 피투성이 상처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그냥 휴전을 청하고 빈손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참아야 할 때는 참을 줄 아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나와 싸워야 할 때는 또 싸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다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리석게도 그의 부하들은 나가서 자기 감정을 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우리도 함께 따라 나가 싸우는 자들도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참고 앉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시되 지혜롭게 잘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어서 우리 가운데 헛된 수고, 헛된 감정을 푸는 자들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예비하신 가장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